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애굽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보장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이지 아예 통째로 애굽에서 완전 이사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무 통치가 잔혹하니까 그걸 누그러뜨리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이지 뭐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해달라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430년을 계산해보면 1400년 이성계가 1300 몇 년입니까? 이성계가 2조 그 왕조를 세운 것이 1392년입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1392년 임진왜란의 1532년입니까? 그렇다면 430년 같으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터전 다 닦아놨고 완전히 자기 고향처럼 느껴지고 다른 나라 딴 데 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엄두를 낼 필요 없이 그런 아예 생각도 안 할 그러한 마음들의 습관화되어 익숙해지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와서 힘들게 하니까 편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내 인간들의 생각이고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것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으로의 집단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의 집단이 빠져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는 그 본인들은 군대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군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싸우는 근무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싸울 그런 것은 생각 없고 좀 편하게 해줘. 나 좀 건드리지 마. 조용하게 살게 좀 내버려둬.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덕분에 좀 조용하게 살래. 아 뭐 싸우고 군대고 그런 거는 골치 아픈 이야기 내한테 하지 마. 나는 군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인데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천당 갈래. 그러한 타입으로 그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 생각, 인간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규정하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유 없이 여호와의 군대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의 군사들이다. 군인들이다. 전사들이고 전투병들이다. 이렇게 아유 단정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된 이유도 자기는 그냥 괴로워서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그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아예 확정되어 있었어요. 4대 만에, 그때는 한 대가 보통 100년이니까, 4대 만에 너 아브라함 보고 약속하기를 너 후손이 4대 만에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 사전에 확정 지어진 그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그래 실행에 옮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모르죠. 그냥 애굽에 사는데 꽤 힘들었다. 아이고 좀 수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탁입니다. 하나님 사자 모세와 아론에 도착했다. 아이고 이제는 좀 수월하게 살겠구나. 어? 난데없이 나가자! 이 나오거든요. 난데없이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430년 생각하지 말고요. 43년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묘동에 사는데, 지묘동에 43년을 살았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주변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시끄럽단 말이죠. 또 노는 조폭 아들 또 이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밤마다 칼부림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43년 동안 사는데 이런 일 없었는데 쪼개 시끄럽네요.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공동체 좀 조용하게 살도록 편하게 살도록 이렇게 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덜컹 어떤 사나이가 와가지고 형님 나갑시다. 뭔데? 내가 이 바닥에 내가 터줄 때가 43년 동안 사는 터줄 때가 뭘 나가? 기도했다면서요. 그 기도했는 건 조용할 살로 기도했지. 나갑시다. 왜? 형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뭘 싸우기를 뭐 싸워. 나 조용해. 나 건들지만 나 가만 놔둬. 나 이 나이에 뭐 내가 뭘 하리. 가만히 놔둬. 지금 한국 교인들이 삔뜨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본인들이 생산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느낌하고 저의 삔뜨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영들과 악마들과 싸워야 될 그런 책무와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귀찮아하고 이제는 어떤 내가 제거를 이런 소리 해서 요새 교인들은 예수도 지겹다 했어요. 이제는 예수 지겹고 교회도 지겹고 축복 주는 것도 귀찮아. 이제 그 상인 거 다 하니까 축복 주는 것도 귀찮고 그 뭐 남는가? 절대적인 자 날 건들지 마라.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날 건드리지 마. 가만 놔둬, 날 건드리지 마. 절대적인 자아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는 몰락해 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너는 그런 사명을 지녔어. 이거 완전히 깡그리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남는 거 없어요. 조용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힘들지 않게 살고 끝. 그게 3일째. 이게 3일. 그거 해달라고 보고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뭐 정치 경제와 싸워야 되느냐? 민주화 북한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라크와 싸워야 되느냐? 그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여기에 오늘 보면 430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430년이 우연이 아니라 430년 동안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은 430년 지나고 빠져나와서 들어갈 약속의 땅에 그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가 무르익을 정도가 될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430년 후에 저쪽을 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숙성해놨다가 저쪽에 들어갈 나라에서는 악이 숙성하고 두 개의 숙성됐던 그것을 바꾸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 43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쉬워요. 애굽에 나올 때 430년 죽치고 있었는데 그거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다 말이죠. 싸워야 군대 맛이 나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무엇과 싸우느냐 그 문제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3장 그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라는 이 대목이에요. 여기 430년 눈에 띄죠. 여기 430년 눈에 띄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싸워야 되는데 뭐가 싸웠냐 하면 여러분들이 행함, 율법적으로 해서 의로움 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의로 천국 간다는 이 악마적인 사고방식과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군대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적들은 이래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준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줬는데? 지키라고 준 거다. 그럼 지키면. 지키면 복받아 구원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지옥 가고.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복음 마시라고, 뭐, 새학교라도 안 잡을고 들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준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줬냐? 지키라고 준 거다. 지키면 뭐라도 얻게 돼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악마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43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430년 동안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지배받고 사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막 죽치고 앉은 거예요. 됐다. 하나님의 사함이고 목적이고 뭐 내하고 뭐 상관 있냐?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바로라는 작자 등장해가지고 삶을 힘들게 해야죠. 힘들게 하니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모세아론에 왔는데 모세아론이 정권교체를 한다든지 뭐 민주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삶의 상황이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나가자는 거예요. 그 나가면서 비로소 나가면서 그들이 뭘 받느냐 하면 시내산에 가는데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는 뭐가 없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해 구경도 못해봤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건 금시초문이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430년 나와가지고는 그들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겠네. 율법이라는 것을 왜 받느냐 하면은, 여기에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저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봅시다. What is the 율법? 율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산할게 제가 묻습니다. 아저씨, 율법이 뭡니까? 아줌마,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의 법이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자기가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편안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받아야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안도감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가 들었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챈 채. 그런데 430년 후에 거기서 편안한 데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공해버리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순탄한 여정을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을 생각했던 약속의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외부에 있는 강대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못 살 때는 가차없이 외부에 있던 블레셋, 암몬, 모아 각종 그 아수르 모든 이방 민족들이 미디안 막 노렸듯이 벌떼처럼 달라와가지고 바퀴벌레처럼 달라와가지고 주위에서는 해충들처럼 달려들어서 실컷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실컷 괴롭게 했다가 사사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봐줘줘 하니까 다시 언제 왔나 또 쑥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는 왁 달려가지고 막 쭉 패다가 또 뭐 하나님 봐줘서 가게 쑥 다 나와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90% 이상이 시련과 징계와 매맞는 시절로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90%. 뭐 한국은 뭐 36년 동안 뭐 해야 돼. 우리나라의 5천 역사 36년 뭐 별 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90%가 지배받고 매맞고 지금도 뭐 지금 이스라엘 관계 없습니다만 그러한 시련을 겪는 거예요. 뭐 왜 그런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몰랐어요. 430년 동안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거 누렸다 이렇게 배불랑하는 마음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막상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지키니까 옳다구나 지켜서 복받자 이래쪼로 나오다가 세상에 율법이라는 어느 한 기절도 인간은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430년 동안 예고에 있었던 그 자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네 상식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꺾어버립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킨다고 준 겁니다. 못 지킨다고 줬고 그 못 지키는 이유가 우리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18절 어려운 이유가 여기 받은 거예요. 여기 17절 끝에가 18절에 보면 제가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요 18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생이 천국이 율법으로 난 것이라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다. 그게 율법으로 난 건 율법 계통은 계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생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준 거예요. 이런 사고 방식이 힘든 거예요. 이런 사고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점, 괜찮은 점, 뭔가 좋은 자질이 있어서 그것을 장려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님을 꺾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줘야 우리가 죄인을 드러나니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선악을 알거든요. 선악을 아는데 사람들이 선악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냐 하면 선을 좋아하지 악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는 가끔은 일부는 그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볼 것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고 방식. 그 선악과 왜 따먹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 왜 따먹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따먹으십니까? 아담이 따먹었지만 계속 물러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교인들에게 제일 힘든 마지막 장벽이 뭐냐 하면 선악을 관념을 버리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선악을 버리세요. 그 말은 그 선악 버려버리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선악 버리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생은 율법의 행함으로 온 게 아니고 너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이 시행되어서 네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것이 저것을 회의해가지고 더 있자 해서 있던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미 400년 후에는, 4대 후에는 나오도록 이미 프로젝트가 이미 결정된 상태거든요. 403 동안 눌러있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 430년 끝나는데 나온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 말까 한 것도 자기 결정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이 모든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그러니까 적용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지, 구원하고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간 구대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내부에는 애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세속적인 선악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선악가적인 그 마음은 그대로 애굽이 그대로 속에, 마음속에 담겨서 자기가 화차로, 열차로, 지금 화물차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에는 나왔지만 마음속은 애굽이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것마다 자기와의 싸우고 다른 적들과의 싸우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 약속의 땅에서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한 그것이 자기가 선행으로 추가가 되고, 아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예수님한테 순수하게 고마워하다가, 순수하게 고마워한 거 한 2분만 지나면 순수한 고마움이 자기가 나같이 순수하게 고마워할 정도는 나와라 그래. 그게 다시 선악적인 상황에서 선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이 꼬이다가 또 얻어 터지고 난 뒤에 그게 알구나, 죽을 때까지 죄인이구나 라고 알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인을 안, 나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것이 결국 이 싸움을 하면 다른 악마의 종들은 뭐라, 옆에서 뭐 하냐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화된 거야. 성화 너는 훌륭해. 네 성화로 구원받아. 자꾸 이런 악마는 옆에서 또 이제 그 비보험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다 지키고 완전한 거 내보다 완전한 사람 없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좋게 해서 배설물이지 똥합니까? 예, 또 완전히 이거는 버려야 될 똥으로 간주하고,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게 싸워요. 행함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예수님의 담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나하고 싸우기 이전에 매일같이 내 속에 피어오르는 나의 잘남과 싸우는 그 하나님의 군대,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충성하면 곧장 그것이 위대한 자아로 변하는, 돌변하는 이 품성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피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걸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분을, 자를 대신 죽었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잡은 프로젝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